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백악관과 청와대는 각각 발표를 통해서 두 정상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4월 11일 백악관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한 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 안보와 평화의 린치핀 핵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며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다시 중재자 역할에 시동을 걸며 돌파구 마련에 나선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작업을 거의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2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외형 복구에 착수해서 대부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평가는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 야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을 일부 철거한 바 있습니다. 김민규 의원은 또 국정원 보고를 인용해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동창리 발사시험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중국 협상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베이징에서의 건설적인 무역협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맞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어제 중국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제안한 적이 없는 진전된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뷰의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 이후 첫 정치 집회를 갖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서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거짓말과 중상모략, 비방의 3년이 지난 후 러시아 사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수사로 상처를 받았다면서 정적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세가 열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이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원에서 오늘 오후 또다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인 EU 탈퇴 협정과 미래관계 정치 선언을 따로 떼어서 EU 탈퇴 협정만 우선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 등 주요 야당은 물론이고 연정을 이루고 있는 민주연합당, 또 보수당 내 강경론자들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하원이 탈퇴 협정안을 통과시키면 브렉시트 시점은 5월 22일로 연기됩니다. 뷰이 세계뉴스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optimistic as the secretary said yesterday that diplomacy will
미국과 한국 정상이 다음 달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리는 비는 5에서 20mm,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눈은 적설량은 5에서 10cm 정도가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도움이 됐지만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북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optimistic as the secretary said yesterday that diplomacy will be able to proceed.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이 곧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느냐는 질문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밝혔듯이 우리는 외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미국의 북한 관력 정책에 대한 미중 공조를 지속하기 위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으며 비건 대표의 추가 일정에 대해선 아직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No new travel to announce. He was in Beijing to continue United States-China coordination on our policies related to North Korea.
이어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파트너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동일한 목표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상황과 관련해선 도울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spoken on this issue before and sanctions enforcement is something that's important for all nations to be a part of.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퇴보를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예전에도 이 사안에 대해 얘기했었다며 제재 이행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여러 차례 말했듯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역할은 매우 도움이 됐다면서도 동시에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김정은 책임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끼며 미북 협상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ve spoken out about these that tragic incident repeatedly and ofte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원비어의 죽음이 김정은 책임이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 정부는 그 비극적 사건에 대해 반복해서 자주 얘기해왔다며 현 시점에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시기이며 이는 핵 확산 문제이고 우리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 사안들에 대해 계속 관여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원비어 문제와 관련해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은 27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정은이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권에 책임이 있다면서도 김정은 책임이냐는 거듭된 질문엔 답변을 하지 않고 정치적 농쟁거리라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오랜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미국이 여전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ould say the protracted humanitarian crisis faced by the North Korean people is something that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최근 스페인에서 발생한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미국인과 위 정부가 관련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스페인 당국이 조사 중인 사안이며 모든 사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 외교 임무는 국제조약에 따라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전 세계 외교 공간 보호와 관련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다음 달 11일 미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이날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 내외를 환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은 북한과 관련해 최근 전개된 사안을 비롯해 양자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이라며 이번 방문은 동맹과 두 나라의 우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양국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톱다운 방식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임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뭐 백악관도 청와대도 확인을 했죠. 전격적으로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미국과 한국은 고위급 수준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네.
이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회동이 있기도 전에 백악관과 청와대가 다음 달 11일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한 겁니다.
네. 뭐 한국 측의 발표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전화통화에서 이미 문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했더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찬을 겸해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위한 북한 견인 방법을 논의하자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고요.
네네.
이에 문 대통령이 흔쾌히 수락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구체적으로 미한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점이 주목됩니다.
네.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추가 정상회담을 언급한 그 배경이 좀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 김 위원장과의 입장차에 대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발표하면서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활발히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이 만나면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예, 두 정상의 논의는 미국의 빅 딜 제안과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 주장, 특히 상응 조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 폐기를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서는 한두 번의 연속적인 성과가 필요하며 특히 비핵화에 상응하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입장이라면 북한 측 주장과 오히려 더 가까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예,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만일에 이해가 난 두 정상의 의견이 일치하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톱다운 협상이 다시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 미북 협상은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한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이미 의견이 좀 조율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협의를 벌여왔고요.
예.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 워싱턴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오늘 열리는 외교장관 회담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회담 그리고 다음 주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의 워싱턴 방문 등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에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에 앞서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네.
하지만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미한 정상이 먼저 만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미북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이미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고 나면 남북 정상회담도 열리게 될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을 설득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에 미북 협상의 성패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사실과 관련해 확고한 제재 이행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 업체가 연루되거나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제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미국의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사용하기 시작한 주저 없이 독자 행동을 할 것이라는 표현은 유독 한국과 관련된 제재 회피 사례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에도 우리는 금지된 행동을 하거나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 행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석탄을 두 차례 반입한 사실이 최근 또다시 적발된 데 따른 미국의 입장을 DO에게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석탄을 불법 수입한 한국 업체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날 한국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3,250톤의 한국 반입을 적발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 세관이 이 석탄을 중국산과 베트남산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직원들과 석탄 운송을 중개한 해운 중개회사 직원 등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주범 1명을 구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의 제재 의무를 모든 나라들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세계 각국 정부들과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가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한국이 거론될 때마다 미국의 독자 행동을 경고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6일부터입니다. 당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BOA 기자와 만나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 세탁 방식으로 석탄을 제3국에 수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한 논평이었는데 해당 보도에는 북한산 석탄의 목적지에 한국과 일본도 포함돼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19일에도 BOA에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2017년 10월 한국에 유입됐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 독자적 행동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달 21일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은신 농량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한국 군 정보당국의 평가와 관련해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데이비드 트렉튼버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북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북핵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although we remain hopeful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may produce a pathway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pose a potential threat to our.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28일 2020 회계연도 국방부 핵 활동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이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열기를 여전히 희망하지만 북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미 복잡한 전략적 상황을 더욱 그렇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북핵 개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강력한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갈수록 정교해진 6차례의 핵실험과 미 국토 타격 역량을 입증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두 나라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을 겨냥한 ICBM급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외교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우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됐습니다.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서면 답변에서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을 위해 핵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 공통가치와 이익에 근거할 때 러시아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역량, 공격적 수사, 중국의 적극성,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위협과 같은 역내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사령관도 핵우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hen I travel overseas, the extended deterrent message I bring from the United States is hugely powerful to our allies.
자신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전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 메시지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만큼의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핵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안정보다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concern I have with a no first use policy is that it may cause others to believe that we are backing away from some of our assurances to allies.
트렉튼버그 부차관은 핵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세울 경우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위한 안전보장 약속에서 물러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잠재적 적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미 공생국들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물 신고가 이루어지고 폐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재 해제 논의는 시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한 군사훈련 중단에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대규모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오래된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대북 제재 해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y would do that, then we could start on a process of having them demonstrate how they're going to disable these facilities.
리드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에 대한 신고와 폐기가 이뤄져야 제재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모든 신고를 한 뒤 해당 시설들을 어떻게 폐기할지 보여주는 과정에서 양국이 서명할 수 있으며 이 사안에 합의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시작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의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제재 해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다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비핵화 조치들을 북한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ftentimes we set sanctions and we don't make it clear when or how they'll be lifted. So I think they're more effective if you actually do.
보통 제재를 가할 때 상대가 어떤 조치들을 하면 해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제재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대북 제재의 이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북 제재망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력자들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nd so they'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evade it and we have to constantly be vigilant about those that are helping them and going after them.
마틴 하이니 민주당 의원은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김정은 손에 놀아났다며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없었다면서 한국과 훈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of the first things that we ought to do is just renew the sort of military to military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하이니 의원은 미국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한국과의 군사 협력 재개라며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대규모 연합 훈련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일시적으로 제재를 완화했다가 이후 합의를 위반할 때 제재를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냅백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 합의가 필요로 하는 만큼 스냅백 조항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스냅백 조항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 조항을 북한 측에 제안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겁니다. 스냅백 조항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유엔 안보리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이 조항 활용에 동의한다면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결의 채택을 통해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새 결의에는 어떤 제재 조치를 완화할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폐기할지가 자세히 담기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할 경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를 되돌릴지에 대한 스냅백 조항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보리 결의 채택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나머지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비롯해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스냅백 조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이를 통해 제재가 저절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 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결의를 또다시 뒤집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초 제재 결의를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결의 외에도 이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결의가 또 한 번 채택돼야 제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자칫 진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스냅백이 제재를 되살리는 데 대한 절대적인 확실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t could be very difficult because you're going to have another approved resolution. And even if you have this so-called snapback provision.
스냅백 장치가 있어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해제됐던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데 찬성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가 다시 부과돼선 안 된다는 이유를 내세울 수 있으며 결국 제재를 다시 부과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닉시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If we're talking about unilateral sanctions imposed by the United States, then certainly snapping those back wouldn't be too difficult.
미국이 부과한 독자 제재라면 다시 되살리는 게 어렵지 않겠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는 중국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을 거쳐 채택됐습니다. 제재 수위를 놓고 두 나라 사이의 입장 차이가 벌어질 땐 그만큼 진통을 겪고 제재 채택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석탄 금수 조치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난 2016년엔 결의 2315가 채택되기까지 역대 최장 기록인 82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스냅백 조항이 적용돼야 할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이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닉시 선임연구원은 제재를 완화하는 첫 번째 결의에서부터 미국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 철도 협력 이 두 가지 정도만을 완화할 경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칫 스냅백 조항이 중국 등의 반대로 무의미해지더라도 여전히 전체적인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스냅백 조항을 활용한다면 양측이 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would be a good way to move forward. In other words, it would enable us to give North Korea.
스냅백 조항의 특성상 북한은 제재 완화를 얻겠지만 동시에 미국의 지렛대 역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매닝 연구원은 양측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에선 영변은 물론 추가적으로 드러난 모든 핵시설의 폐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두 나라가 대북접근법 등을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는 미북 남북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29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28일 출국에 앞서 폼페오 장관과 그간 상황을 평가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서 좀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조를 하면서 나갈지.
미한 외교장관 회담은 하노이 회담 합의 결렬 이후 꼭 한 달 만입니다. 또 일각에서 양국 간 대북 공조 이상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 외교 수장이 만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두 나라가 강력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며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대북 협상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다소 차이가 나는 비핵화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의 빅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We are not going to do denuclearization incrementally. The president has been clear on that.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미 정부의 일치된 견해라는 게 대북 협상 실무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설명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한국 청와대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사이에 굿 이너프 딜을 제시했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28일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 한국 정부의 비핵화 협상 기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한 뒤 이행은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한국 측의 설명입니다. 이도훈 본부장은 이번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 배석하며 비건 대표와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경제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고위관리는 지난 7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경협에 대해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청와대와 통일부는 또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이전 한국 측에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제재 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재개 등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인식 차이가 두드러진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중재가 아니라 설득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인 만큼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설득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인용한 야당 정치인의 발언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논란 이후 한국 정부는 중재자 대신 촉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에서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강화와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정상 차원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의제도 조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인 무역 협상을 했다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미 3개국이 국경지대 공동순찰 등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수사 보고서가 3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러시아 스캔들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재차 선언했는데요. 관련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중 무역 협상 건설적이었다고 재무장관이 말했다고요?
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중국 측과 협상했는데요.
네.
건설적인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무누신 장관이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네.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양국 대표단이 나란히 서서 이 무누신 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 경제 담당 부총리가 악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건설적인 대화에 뭐 따로 합의문 같은 것도 나왔습니까?
네, 합의문이나 언론 보도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
전체 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단지 문우신 장관은 다음 주에 류 부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해서 중요한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또 트위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건설적인 대화가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한데 그 그것은 공개하지 않았군요.
네,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핵심 쟁점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 앞서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기술 이전 강요를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 측이 호응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고요. 또 중국이 자유무역 지구에서 외국 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요. 이 자료를 개별 컴퓨터나 이동식 기기에 저장하지 않아도 이 구름 위에 올려놓듯이 이 중앙 서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보도 내용이 맞는다면 기술 부분에서는 이 미중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양국 무역 협상의 걸림돌로 여겨진 화웨이에 대해서 뭐 상반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또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화웨이는 통신 장비를 만드는 중국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지난 연말 이 미국 사법 당국에 요청에 따른 것이었죠. 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일이 핵심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는 보안 취약성 등을 들어서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이 동맹국들에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
네. 화웨이에 대한 상반된 소식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화웨이 입장에서 부정적인 것부터 살펴본다면 네네. 이 회사 제품에서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는 영국 정부의 보고서가 28일에 공개됐습니다.
네네.
네, 미국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네요.
다만 영국 정부는 이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결론 짓진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이 화웨이의 매출과 이익이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화웨이가 29일 지난해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약 7,200억 위안, 그러니까 위화로 약 1,070억 달러가 늘어나면서 거의 20%가량 증가했고요.
네.
순이익도 25% 이상 늘었습니다.
네. 보안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좋았네요.
네, 특히 이 1,070억 달러에 달한 매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그리고 전자제품을 만드는 애플 등 이 유수의 미국 기업들과 더불어서 화웨이가 이 1,000억 달러 집단에 들어갔다고 이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중국이 기술 분야에서 양보를 한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이 미국이 어떤 걸 내줄 수 있을지가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고율 관세 철회 방향을 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 고율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겠지만 모든 관세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이번 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협상을 둘러싼 분위기가 좀 긍정적입니다.
네, 뭐 최종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융시장이 일제히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
최근 침체됐던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28일 0.36% 올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9일 또 3% 이상 상승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 홍콩 항셍지수,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네. 자, 이번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은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한 후에 처음 열렸는데 타결은 언제쯤 될까요?
네, 뭐 과연 협상이 타결될지 또 된다면 언제일지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뭐 오히려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커들로 위원장은 앞으로 몇 주가 걸리거나 몇 달이 더 걸린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미국의 이익을 더 많이 얻어내야 한다면서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미 국가들이 국경지대를 공동으로 순찰하기로 했습니까?
네, 미국과 중미 4개국이 국경지대 공동 순찰 활동에 합의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참여하는데요.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마치고 28일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공동 순찰을 하기로 한 걸까요?
네, 이제 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주자들의 행렬, 이른바 그 캐러밴을 통제하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네.
캐러밴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멕시코 남쪽에 이 못 사는 지역, 그리고 또 여기에 접해 있는 중미 북쪽 지역인데요. 이번 합의에 참여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들이죠.
합의를 한 나라들도 다 긍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우선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멕시코는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모든 걸 하겠다고 말했고요. 어떤 부분에서도 미국 정부와 대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표현인데요.
네, 이 합의가 발표된 28일 아침,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멕시코가 불법 이민자 미국 유입을 막는 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정부가 미국에서 지원금만 받아가고 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는데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런 적극적인 협조 의사, 이런 비판을 의식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 나라에 지원금을 많이 보냅니까?
네, 지난 연말에 총 106억 달러 추가 자금 투입을 멕시코 정부에 약속했습니다.
예.
멕시코 남부에 48억 달러, 또 여기에 접한 중미 국가들의 58억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주 희망자들이 미국으로 떠날 일이 없도록 이 낙후된 지역의 경제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지원하는 106억 달러를 어떻게 쓸까요?
네, 이제 현지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 지역을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데 그런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멕시코의 경우에는 이 할당된 48억 달러를 철도시설 구축, 정유시설 건설, 목재 공급 사업 등에 우선 배정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 공동수찰 합의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불법 이주자를 통제하는 외에도 뭐 다양한 사안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인신매매와 밀수단속, 범죄조직 퇴치에 공동으로 나서고 또 이와 관련한 정보 공유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멕시코의 반응은 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시행 의지 그리고 또 기대감을 속속 내놨습니다.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과 중미인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28일에도 미국 정치권은 특검 보고서 문제로 계속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검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상당히 길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이날 몇몇 언론이 먼저 보도하고 연방 법무부가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300쪽 이상이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이 보고서를 전부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수사 결과에 대한 바 장관의 해석을 사절한다면서 보고서 전체를 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바 장관의 해석이라면 사법방해 부문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를 바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에게 넘겼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바 장관에게 언제까지 보고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시한을 줬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4월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라고 했는데요. 바 장관은 이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몇 달이 아닌 수주 안에 보고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4월 2일 시한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제출 시한도 그렇습니다만 보고서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이 부분도 아직 유동적이죠?
네, 이 보고서가 이제 기밀로 분류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기밀 사항은 가려진 채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 장관은 인준청문회에서 법과 규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특검 보고서가 나온 뒤에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공화당과 백악관은 아무래도 수사 중에는 좀 방어하는 그런 자세였는데 이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미시간주에서 유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내통이라는 망상이 끝났다 이렇게 네네.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유세에서 민주당 소속인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이 하원 정보위원장이 주고 내통협의 입증할 증거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유세에 앞서서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시프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이렇게까지 또 요구를 했습니다. 네. 28일에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이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요. 마이클 코너웨이 공화당 소속 의원이 이 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편지를 내면서 시프 위원장을 비난하고 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시프 위원장은 이런 비난에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네, 의원직이나 뭐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화당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시프 위원장은 관련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3월 31일 일요일 저녁부터 VOA 단파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비오의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비오의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3도, 낮 최고 9도. 남포 아침에는 1도, 낮에 6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6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에는 6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낮 최고 9도. 개성도 아침 최저 3도, 낮에는 영상 9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2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나 눈 내리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상 3도, 낮 최고 7도. 회산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3도. 원산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5도. 청진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앞바다 쪽은 오후에 눈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예상됩니다. 3월 29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백악관과 청와대는 각각 발표를 통해 두 정상이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4월 11일 백악관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미한 동맹은 여전히 한반도와 지역 안보와 평화의 린치핀,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이며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다시 중재자 역할에 시동을 걸며 돌파구 마련에 나선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복구 작업을 거의 마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이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지난 2월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외형 복구에 착수해서 대부분 완료했으며 현재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이런 평가는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7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을 일부 철거한 바 있습니다. 김민기 의원은 또 국정원 보고를 인용해서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말부터 가동이 중단됐으며 우라늄 농축시설은 정상 가동 중인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서 동창리 발사 시험과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트위터에 중국 협상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베이징에서 건설적인 무역협상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이어서 다음 주 워싱턴에서 중요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맞이할 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어제 중국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이 기술 이전 문제 등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제안한 적이 없는 진전된 세부 내용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간 협상 기간이 연장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 양측이 진전을 이루는 한 협상이 5월 혹은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뷰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 이후 첫 정치 집회를 갖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서부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지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거짓말과 중상모략, 비방의 3년이 지난 후 러시아 사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은 이번 수사로 상처를 받았다면서 정적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에 시동을 건 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세가 열린 미시간주는 주요 경합주의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4명 중 1명은 긴급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대로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24%, 약 700만 명이 긴급한 원조와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이 같은 발표는 베네수엘라에는 아무런 인도적 위기도 없고 지원도 필요 없다고 주장해온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한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전국 혼란과 극심한 생필품 부족으로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